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오는 20일까지 나흘 일정 이번 전당대회는 원래 미 중북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됩니다. 낮에는 각종 현안과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 모임과 회의 등이 열리며 본 행사는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내일은 미 전역의 경선 결과를 반영한 대의원 공개 투표가 이뤄지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참석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40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62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 일리노이, 애리조나, 뉴저지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뉴욕이 가장 많은 3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한편 앞으로 몇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올해 12월에는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총선을 연기했습니다.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던 총선을 오는 10월 17일로 4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면서 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사람들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5월 코로나 발생이 억제됐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없앴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백신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자국 기업에 관련 특허를 내주며 백신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가 약 200건이 보고됐습니다. 한국보건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197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의 거의 80%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나흘간 늘어난 확진자 수는 총 745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교회와 연계된 312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서울에서 나온 많은 코로나 감염 사례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메블리트 차오쇼올루 터키 외무장관이 터키와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영토 분쟁을 둘러싼 교착 상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카리브해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쇼올루 장관과 만난 뒤 트위터를 통해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미니카 공화국 루이스 아비나데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축소된 상황에서 치러졌으며 8개국 특사만 참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차오쇼올루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터키가 이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활동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집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어제 지지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시위대가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결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는 외국 정부가 아니라 자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주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두 차례 통화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바로 언론이죠. 하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사무실이 아닌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언론사들도 여러 곳 있는데요. 그런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초의 대중지 뉴욕 데일리 뉴스의 편집국 사무실이 영원히 폐쇄될 전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보건상, 경제상의 이유로 건물 유지가 어려워서 편집국을 폐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데일리 뉴스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번 재택근무를 통해 신문 제작에 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에 데일리 뉴스를 소유한 트리뷴 퍼블리싱은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올랜도 센티널, 펜실베이니아주의 모닝콜, 버지니아주의 캐롤 카운티 타임즈, 메릴랜드주의 캐피털 가젯 등 4개 지역지의 편집국 사무실도 없애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일리 뉴스 편집국 사무실이 폐쇄된 공간은 임대사업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로써 1919년 창간돼 1940년대 미국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기록하기로 했던 데일리 뉴스를 비롯한 몇몇 신문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문을 닫은 브로드웨이의 미래와 코로나로 멈춘 대학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4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0도, 함흥 23도에서 34도,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쉐어의 노래입니다. 한 소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면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지키라고 하는데요. The Way of Love 들어보시죠.
'Cause you're hard out of dang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총선도 연기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고요. 벨라루스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가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한 소식, 또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러시아 의학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범 방역국으로 꼽히던 한국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17일 1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국 내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나흘 동안 보고된 신규 확진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서울이 있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당국은 이런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은 한국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곳으로 1차 확산 때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네, 교회나 식당, 시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에게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는데요. 경기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특별히 확진자가 속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교회 신자들은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른 보수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서 집단 확산을 더 부추겼습니다.
한국 당국이 방역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요?
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인데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수도권 내 환자 발생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되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요. 등교 수업도 제한됩니다.
다른 나라의 코로나 상황도 좀 짚어보죠. 뉴질랜드는 코로나 때문에 총선을 연기하는군요.
네, 뉴질랜드가 당초 다음 달 19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총선을 10월 17일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던 나라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나라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주 대도시인 오클랜드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100일 넘게 단 한 명의 지역 감염자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감염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17일 9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인되면서 오클랜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약 7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주 확진자가 나온 오클랜드에 이동 제한 등 3단계 봉쇄 조처를 단행했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총선 연기 요구 목소리가 컸다고요?
네, 뉴질랜드 최대 야당인 국민당 등은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선거 운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총선을 연기할 걸 주장해왔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당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게 됐다면서 더 이상의 총선 연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경제 분야의 타격도 특히 심각한데요.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네요.
네, 일본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4월에서 6월까지 국내 총생산 실질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기 불황에 진입해 있는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분기까지 합쳐서 일본은 3분기 연속 경제 수축을 기록했는데요.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면 경기 불황에 진입한 걸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일본 경제의 절반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국내 소비가 코로나 사태로 크게 위축한 데다가 수출도 급감한 데 따른 걸로 분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국이 심상치가 않군요.
네, 동유럽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집권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세력이 맞불 시위까지 벌이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6선에 도전한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선거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수도 민스크를 비롯한 곳곳에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뭔가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6년 동안 벨라루스를 철권 통치하면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있다고요?
네, 벨라루스 당국은 지금까지 7천 명 넘는 시위대를 체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구금시설에서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시위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에게 맞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벨라루스 정부는 이런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벨라루스 사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 국영 매체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말에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시위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소련 국가인 벨라루스는 최근 몇 년 러시아와 약간 소원해지긴 했지만 전통적인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려졌나요?
네, 필요하다면 벨라루스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지도자가 16일 통화에서 벨라루스가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을 고려하면서 벨라루스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압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 국제사회는 벨라루스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대가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고 정권 전복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17일 회원국인 벨라루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벨라루스 정부의 강경 진압과 야권 인사 탄압 등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 장관은 지난주 중유럽 순방에 나섰는데요. 체코,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서 각각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벨라루스 국민과 함께한다면서 유럽연합과 벨라루스 사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식 등록했는데요. 러시아 의학계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요?
네, 러시아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 정부가 공식 승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 전문가들은 또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초고속 승인 절차는 물론이고 백신 접종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의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의사수첩이라는 모바일 앱이 러시아 의료 전문인 3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응답자의 약 52%가 백신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고요. 25% 정도만 백신 접종에 동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의료진과 교사진부터 먼저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당초 러시아 보건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진과 교사 등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사람들 가운데 자원자들에게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절반 넘는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꺼린 걸로 나타났고요. 또 환자나 동료, 친구 등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자도 20%에 그쳤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발표와는 다소 동떨어진 반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보건 당국자들은 스푸트니크 V로 명명된 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심이라면서 러시아가 백신 개발 선두에 나서는 걸 질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의 이름이 눈에 띄네요.
네, 스푸트니크는 과거 냉전 시대였던 1957년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이름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지은 건 백신 개발의 한창인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백신 개발 과정이 너무 급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은 세 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쳐서 공식 등록, 대량 생산, 일반인 접종 수순을 밟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반인 백신 접종과 3상 임상시험을 병행하겠다고 밝혀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 과정에서 3상 임상시험이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시판전 마지막 안전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각국이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은 길게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미국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사와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백신, 또 다국적 기업인 화이자사가 개발한 백신이 지금 3상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3만 명씩 세계 최대 규모로 접종을 진행하는데요. 이르면 연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의 백신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나요?
네, 현재 미국은 초고속 작전이라 명명된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CNN에 미국 정부가 사람은 물론이고 원숭이에게도 이 러시아 백신을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할 전당대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구체적인 일정 살펴보겠고요.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회기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부에 있는 명문 예일대학교가 입학사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법무부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군요.
네, 4년마다 대선 투표를 앞둔 시점에 진행되는 공화민주 양당의 전당대회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 치르는데요. 17일부터 나흘간 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변동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7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직후인 지난 4월에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한 달 동안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형식도 사상 유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형식이 이전의 전당대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예,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온라인 화상 중계로 전국을 연결하는 가상 행사로 진행하는데요. 이 낮 시간에는 대의원들 간 소모임 회의와 정당 정책 토론 등을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요. 밤마다 주요 연사들이 연설에 나섭니다. 이 연설은 민주당 웹사이트와 인터넷 사회연결망뿐 아니라 주요 방송사들도 생중계하는데요. 동부 시각으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2시간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연설에 나서는지 살펴볼까요?
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인사로 나섭니다. 또 대선 주자 경선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르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도 연설에 나섭니다.
연설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 지명 예정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지막 날인 20일 수락 연설을 하는데요. 이 전당대회 공식 개최지인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가지는 않고요. 이 출신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육관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가 될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하루 앞선 19일 연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행사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첫날인 17일의 주제는 우리 국민, We the People입니다. 단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전대 조직위원회 측이 밝혔는데요.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지막까지 가장 경쟁했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설에 나섭니다.
경쟁 끝에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맞고 있는 3대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함께 일어서서 나라를 되돌리는 일에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조직위 측이 설명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맞은 3대 국가적 위기란 코로나 사태, 경제 위축, 그리고 인종적 불평등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정치인도 이날 연사로 동참할 예정이라서 주목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연설할 공화당 중진은 누군가요?
존 케이시 전 오하이오 주지사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 나섰던 인물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진행 중인 분열과 분노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10일에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이 통합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첫날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연설에 나섭니다.
그 뒤로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 둘째 날인 18일의 주제는 지도력이 중요하다, 리더십 매터스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또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 등이 연설할 예정이고요. 셋째 날인 19일의 주제는 보다 완벽한 연합, A More Perfect Union입니다. 이날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연설할 예정이고요.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은 마지막 날 한다고 하셨죠?
네.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의 주제는 미국의 약속, America's Promise인데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티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 그리고 피트 부르저지 앤드류 양, 전 대선 예비후보 연설에 이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수락연설을 하면서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합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언젠가요?
네, 공화당은 한 주 뒤인 24일부터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6일 공개된 CNN 전국조사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해리스 조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0%,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펜스 조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로 나왔습니다. 격차가 불과 4%포인트인데요.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4%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막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에 대한 미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 구도가 더욱 팽팽해졌다. 이 CNN 방송이 이렇게 해설했는데요. 지난 6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따라잡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은 민주당 해리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부통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공격하던 것을 최근 중단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이 부통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부모가 모두 외국 출신이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리스 의원의 아버지는 자메이카, 그리고 어머니는 인도에서 온 이민자인데요. 하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 되는 속지주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공화당 선거대책본부의 제이슨 밀러 고문은 16일 이 문제는 이제 논란이 종결됐다고 ABC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회기를 속기할 예정이라고요?
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이번 주 모든 의원들한테 의회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은 여름 휴회 중인데요. 펠로시 의장은 우정국 예산에 관한 표결을 위해서 회기를 속기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의원들한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정국 예산에 관해서 어떤 표결을 하는 겁니까?
네, 우정국의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올해 초 상황으로 되돌리도록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정국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펠로시 의장이 서한에서 강조했는데요. 의약품과 사회 보장 혜택, 급여, 세금 환급, 그리고 수백만 미국인의 부재자 투표를 배송하는 일을 우정국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휴회 중인 의회를 소집해서 우정국 예산을 표결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11월 대선 투표를 앞두고 우편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주정부가 우편 투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편 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개표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하면서 우편 투표에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최근 논의 중인 경기부양책에 민주당이 포함시킨 우정국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문제를 따로 다루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한테 촉구했는데요.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조이 우정국장이 한 일이 의약품과 급여 등 배송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는 일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정국장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의약품 배송과 공정선거에 손상을 입혔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가요?
네,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추가 근무를 없애고요. 이 처리를 못한 우편물들은 다음 날까지 보관하도록 운영 지침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디조이 우정국장은 비용 절감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맞춰서 선거 관련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디조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우정국장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은 다음 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기조의 우정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 운영지침을 바꾼 게 연방정부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감찰관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당국자의 발표가 나왔군요.
네, 지난주 연방 법무부가 예일대학교 학부생 입시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예일대 측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차별했고 이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권법 6조는 인종과 피부색, 또 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일대 측이 수백만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민권법 6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왜 관련 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법무부에 예일대를 고발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예일대 측이 매년 인종을 근거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들의 입학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충분히 입학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예일대가 그런 식으로 인종 균형을 맞춰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이 예일대에 입학할 가능성은 비슷한 성적을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인종을 입학 요소로 전혀 다룰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지원자의 인종을 입학 결정의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다양성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하지만 예일대의 경우에는 이걸 전혀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그럼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 측에 어떤 변화를 주문했나요?
앞으로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만약 예일대 측이 계속해서 입학 사정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입학 요소로 활용하려면 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법무부에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학교 측은 법무부의 이런 발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일대 측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혐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다 제공하기도 전에 법무부의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일대는 입학 절차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무익하고 성급한 비난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대학 내 차별을 조사한 게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명문대를 둘러싼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전형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예일대학교와 브라운대학교 그리고 다트머스대학교에 대한 인종차별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둘러싼 논란은 소송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아시아계 지원자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면서 하버드대학교를 고소했습니다. 법무부도 이 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는데요. 하지만 2019년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대학 측에 손을 들어줬고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 미국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나갈 자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이런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주요 정당 전당대회 첫 번째 시간으로 전당대회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4년마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 전당대회는 정당 최대 축제이자 당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The following candidates receive the following votes. 1725 Trump.
각 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또 전당대회에서는 당 정강도 발표됩니다. 이 정강은 국내의 다양한 현안들, 가령 경제나 외교 안보, 보건 의료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런 정강을 통해 해당 정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또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고 예비선거 방식이나 절차 변경 문제도 논의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정강이 발표되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11월에 있을 대통령 본선거를 위해 본격적으로 유세가 시작됩니다.
The state that helped fight and win the political revolution of 2016.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는 대체로 야당이 먼저 하고 여당이 전당대회를 나중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당대회 개최지는 보통 현대식의 큰 강당과 충분한 호텔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 적절한 교통수단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참석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은 이러한 요소와 함께 개최지가 갖는 상징적인 측면, 특히 정치적 성향이나 지정학적 특성 등도 고려합니다. 전당대회는 대체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전당대회 각 날의 핵심 행사는 텔레비전 방송 황금 시간대에 배정됩니다.
Every four years, the U.S. political parties hold conventions.
보통 첫날에는 행사 개시를 알리고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하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도록 의도된 기조연설이 이어집니다. 또 둘째 날에는 당 정강이나 규칙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다음 셋째 날에는 대선 후보를 지명하고 확정하며 마지막 날에는 후보 지명자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마무리됩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미국 주요 정당 전당대회 첫 번째 시간으로 전당대회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래드의 오브리 들려드립니다. 오브리는 그녀의 이름이었어요. 그녀를 안 적은 없지만 그녀의 이름만큼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And Aubrey was her name, and not so very ordinary girl or name, but who's to blame for a love that wouldn't bloom, for the hearts that never played in tune. Like a lovely melody that everyone can sing. Take away the words that rhyme, it doesn't mean a thing. And Aubrey was her name. We tripped the light and danced together. But where was June? No, it never came around. If it did, it never made a sound. Maybe I was absent or was listening too fast, catching all the words, but then the meaning. God, I miss the girl, and I'd go a thousand times around the world just to be closer to her. Just the same, I loved her name. Wish that I had found a way, and the reasons that would make her stay. I have learned to lead a life apart from all. I can't have the one I want, I'll do without the best. How I miss the girl, and I'd go a million times around the world just to say she had been min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는 미국 공연 문화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크고 작은 뮤지컬 공연이 끊이지 않다 보니 브로드웨이는 1년 내내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시를 강타하면서 브로드웨이의 공연들도 다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내년 겨울까지는 브로드웨이가 다시 문을 열지 못할 거라고 하네요.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로 문을 닫은 브로드웨이의 미래. 매년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1,400만 명 이상이 찾는 브로드웨이. 지난해 브로드웨이가 벌어들인 수익은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브로드웨이의 극장들은 문을 다 닫았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긴 1년의 휴지기를 갖게 된 건데요. 마이클 리들 공연평론가는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지 않는 한 브로드웨이는 이전처럼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There was no possibility of Broadway or concerts or anything live. Any live events coming back until there's a vaccine.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브로드웨이 공연을 비롯한 그 어떤 현장 공연과 행사도 불가능할 거란 건데요. 자, 우선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이 마스크를 쓴 채 사랑 고백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거기다 공연의 현장 연주를 맡은 악단의 연주자들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플루트와 같은 관악기 연주자가 확진자라면 온 극장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How does a bastard, orphan, son of a whore,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뮤지컬, 그러니까 해밀턴이나 오페라의 유령, 라이언 킹 같은 공연은 이례적인 휴지기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좀 덜 알려진 뮤지컬은 결국 공연을 접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뉴욕 데일리 신문 기자인 팀 바이크 씨는 이미 공연 중단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biggest one is Frozen, which is the Broadway.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겨울왕국으로 알려진 프로즌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공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는데요. 이외에도 공연을 접는 작품들이 계속 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극단들은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례적인 상황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 입장료는 적당한지,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악단이나 무대 설치팀, 조명 디자이너들에 대한 대우가 타당한지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You cannot reopen Broadway when there's a vaccine and say, hey, by the way, Hamilton's back on the boards.
리들 씨는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예를 들어 해밀턴이 다시 공연합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1,200예요. 이런 식으로는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을 거란 겁니다. 입장료 가격도 합리적인 선으로 좀 내려가야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고 리드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 기획 업체인 슈버트 오가니제이션은 브로드웨이에 총 17개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직원을 일시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드 씨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시 회복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The Schubert Organization, which is the the foundation of Broadway, the anchor of Broadway.
브로드웨이의 근간이자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슈버트사는 뉴욕을 덮친 각종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경제 대공황을 비롯해 뉴욕이 테러 공격을 받은 9.11 사태, 한창 위험하고 불안해 사람들이 찾고 싶지 않아 했던 1970년대에도 슈버트사는 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 브로드웨이의 위기는 뉴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은 뉴욕의 주요 재원이자 또 브로드웨이가 창출하는 일자리도 수천 개 달하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웨이는 인근 호텔과 식당, 그리고 인근 타임스퀘어 광장의 소매업체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브로드웨이가 다시 문을 열 때 뉴욕의 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붐비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로 멈춘 대학 스포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2020 빅10 대학 리그가 올해 풋볼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10은 퍼듀, 미시간 등 명문 대학들로 구성된 풋볼, 즉 미식 축구 리그인데요. 다른 리그를 포함해 다른 종목의 경기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경우 대학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 있다 보니 경기로 인한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대학 스포츠 분석가인 크리스티 노시 씨는 이미 많은 대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 취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Hey, you know, there's never a good time for a pandemic, but for college sports, I think this was particularly bad.
코로나 여파를 안 받은 곳이 없지만 대학 스포츠는 특히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건데요. 남자 대학 농구 리그가 막 시작하는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남자 대학 농구 경기는 미국 대학 체육협회 NCAA의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하네요. NCAA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 스포츠는 경기 입장료와 대학 홍보비 등을 통해 한 해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농구와 풋볼, 야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대학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의 수익 감소는 단순히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크리스티 씨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스포츠의 수익은 운동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활용되는데요. NCAA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등록하는 이 해외 학생이 2만 명이 넘고요. 이들 대학이 제공하는 체육특기생 장학금은 매년 29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스트모어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라 그레이엄 군은 육상 특기생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Prior to the pandemic, I was pretty confident that I would be able to get a scholarship with the improvements I would have made during the season.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시즌 동안 기량을 향상해 체육 특기생이 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 시즌이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장학금을 받고 대학 리그에서 경기력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풋볼 경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학 보건 전문가인 토마스 후아드 씨는 여기엔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검사량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대학들이 아직 필요한 검사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들의 검사 역량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 토마스 씨는 하지만 대학들이 경기 취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The economic impact to the universities is huge, as you can imagine.
대학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데요. 또 이미 시즌표를 구매한 사람들도 있는데 표값을 모두 환불해줘야 할지 만약 그 돈을 대학들이 이미 다른 곳에 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인기 대학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초당적인, 초당해라는 표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당파의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정책을 내하는 태도, 즉 당을 초월해서 이란 뜻이죠. 오늘은 초당적인 이란 뜻을 가진 영어 표현 VOA 기사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revious administrations decried Chinese trade practices from currency manipulation to flooding the market with low-cost steel. Trump is the first U.S. leader to forcefully strike back, earning bipartisan applause from Congress.
Bipartisan, 양당의, 초당의, bi 하면 두 개의, 이중이라는 뜻의 접두사죠. Bilingual, 두 개 언어를 하는 사람. Bicycle, 바퀴 두 개가 달린 자전거. 그래서 bipartisan 하면 두 당, 즉 양당의, 혹은 초당의, 초당적인이란 뜻이 됩니다. 예문 한번 다시 볼게요. Previous administrations, 이전 행정부들은 decry Chinese trade practices, decry, 비난하다, 매도하다. Decry Chinese trade practices,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난했습니다. From currency manipulation, 환율 조작부터 to flooding the market, 시장을 범람시키는 것, 무엇으로? With low-cost steel, 값싼 철강으로. Trump is the first U.S. lead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첫 지도자인데요. To forcefully strike back, 중국을 향해 강경하게 대응한. Earning bipartisan applause from Congress. 그래서 양당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Previous administrations decried Chinese trade practices from currency manipulation to flooding the market with low-cost steel. Trump is the first U.S. leader to forcefully strike back, earning bipartisan applause from Congress.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Bipartisan policy, 양당 정책, bipartisan policy. Bipartisan effort, 초당적인 협력, bipartisan effort. Bipartisan agreement, 양당 간의 합의, bipartisan agreement. This is a bipartisan issue. 이것은 양당 모두의 문제이다, 즉 당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This is a bipartisan issue. 초당적인, 양당의 라는 뜻을 가진 bipartisan. Bipartisan. 단어가 들어간 관련 기사 찾아보며 오늘의 표현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